매스컴이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지고 또 저명한 변호사로 법무법인의 대표까지 맡아 명예와 재력도 있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양소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5년 전인 2020년 11월 달에 MBN의 소풍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우울과 외로움을 상담하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양소영 변호사죠. 이 여자는 상담 도중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팽수하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좀 그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들은 생각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생각이 더 심해져서 이 행동을 옮겨주고 싶은 때가 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빠져놓으니까. 최고의 자리, 순봉의 자리에 있지만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서 자기가 자살할지도 몰라서 두렵다는 고백이죠. 생명을 끊어버릴까 하는 이 충동에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까봐 너무도 두렵다는 고백입니다. 또 최근에 인기 유명 코미디언 박명수가 방송에 나와서 모절의 승려와 상담을 하면서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얻게 되면 당장은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제는 그 공허한 상태가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명수가 승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죠. 네.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인생의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최고의 그 연예인의 자리 있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스타죠.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중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또 연예인들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자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구하라라는 가수가 자살했죠. 인기 있는 여자 코미디언 박지승 씨도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도 이렇게 허무와 우울함에 빠지고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저주스러운 어두운 사상이나 생각이나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처럼 자살로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비참한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뭘까요? 이 인생의 우울함에 대한 그것이 심화가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아니함이 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뜻이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어둠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는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마지막 생각이나 판단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둠을 주관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주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살이라는 저주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스러운 부정적인 어둠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저주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즉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품 속에서 거하는 자들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구원입니다. 모든 어두운 죄악 속에서 헤매이던 그리고 방황할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능력도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빛의 나라에 서 있게 하셨고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하고 생활하도록 거룩한 부모와 자녀들로서의 사귐을 주셨습니다. 어두움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어두움은 불행이에요.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어두움은 염려, 근심, 불안, 절망, 좌절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어서 인간에게 안겨주는 어두운 두려움인데 이 어두운 두려움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근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빛 대신 하나님의 자신의 광명과 자유의 빛, 행복과 사랑의 빛 속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흑암의 근세 속에 있었던 자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큰 은혜요, 큰 축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빛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으로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그 흑암, 암흑과 같은 어두운 데 있던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불러냈다는, 불러냈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강명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근세 속에 눌려 있었던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둠 속에서 절망과 눈물, 불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두운 절망의 구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요, 이야 정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무당의 그 어두운 소리에 크기에 짓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불러서 빛의 자녀가 되고 광명의 자녀가 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뱉도록 감사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서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로마서 5장 6절에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우리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상태에 어떤 신분으로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어둠에 속하고 갇혀 있었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구원의 가능성이 0.001%도 없었던 그때에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만한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 외에 모든 타락된, 잘못된 이방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죠. 못 찾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이거 섬기라라고 그러죠. 인간의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인간의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일하신, 전능하신 엘 엘로힘, 갓,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우리 피로써 진노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을 많이 봤거든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많이 그러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는 여인이 물을 길려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걸으시고 피곤하시고 목이 말라 있었는데 물 길려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떠서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가 계속되는 중에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뭔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도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이 여인도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의 삶은 가부의 옛성 남자를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자예요. 불행한 삶을 산 여자죠. 한 남자에게 행복을 못 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행복을 줄까 또 남자를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불행한 삶, 불행한 여인이죠.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의 자녀로 행복한 빛의 삶을 살도 그 여자를 건져주시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빛이야. 내 삶은 어두움이야. 그걸 버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부정적인 절망과 어두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참 놀랍도록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100%,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100%는 어둠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빛의 자녀 여러분들은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수월해요.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되고요. 내가 허우적거려야 되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가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두렵습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등대지기.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등대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매달 일정 양의 기름이 배달됩니다. 이 등대지기에게. 등대 불을 밝히라고 간청해서 기름이 배달이 돼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집의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는 동네 등대지기 달려가서 그 기름 좀 팔아라.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등대지기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을 애원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줍니다. 또 어떤 때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들을 가진 집에서 등록금 좀 그 기름 팔아가지고 대다오. 혹은 밥을 먹지 못하는 어느 할머니의 양식을 사주기 위해서 기름을 조금씩 조금씩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 바닥이 났을 때 마침 등대를 밝힐 수 없게 된 그날 밤 마을의 장정들이 고기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등대 불빛을 보고 와야 되는데 캄캄한 바다의 어두움을 헤치고 고기를 잡고 동네 장정들이 지금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등대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 장정들은 모두 깊은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여름 그 학위 봉사에 나갔다가 배 타고 올 때 암기가 꽉 자욱하게 끼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배였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 모는 선장이 간다고 가요. 난침반을 가는데 한 30분인가 한 시간 정도인가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는데 간다고 가요. 안개 낀 그 바다를 나가는데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있었나요? 근데 안개가 다행히 싹 그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안개가 싹 그치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왔느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았더라. 간다고 가는 것이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제 자리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캄캄한 밤이라든지 안개가 끼면요 어디를 갈 줄 모르고 간다고 가는 것이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대요. 이 배는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등대 불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은 안개 긴 바다와 아마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상상이 깨어지고 그게 탔던 장정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임할 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죽음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성공과 행복이 빛이 있을 때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올 때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각각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강림한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죠. 우리를 이런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자, 빛의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는 착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안 돼요. 아주 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된 예수 믿는 사람 못된다는 거, 못된 성격을 가진 것은 이게 불신자예요. 종교인에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악한 사람도 착하게 바뀝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균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착합니까? 남에게 좀 쏘가 넘어가기도 합니까? 내가 너한테 쏘는 것도 이래가지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해야 돼. 우리 학생들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해야 돼. 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오래야 돼, 오래야 돼.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의로운 의자, 이게 옳을 의자거든요. 옳게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 진실해야죠. 거짓이 없는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고 빛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자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돼, 불의한 행동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장하고 외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다. 앞뒤가 똑같다. 그게 빛의 자녀고 예수 믿는 진실한 real Christian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기에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둠이 있었거든요. 어둠은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계가 어둠의 세계, 그건 곧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거는 형벌의 세계입니다. 저주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적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행하면 되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빛의 열매를 맺도록 행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해요. 착해요. 못된 행동을 안 해요. 착합니다. 아멘.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이제 참된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